오늘 말씀도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집에 가서도 잘 말씀을 안 읽는데 이 시간만이라도 말씀을 아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읽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자는 이유는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시간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말씀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내가 글을 못 읽어서 읽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뭐 심심하니까 한번 읽어보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들려주는 그 말씀을 내 눈으로 내 입으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너무 소중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6절, 7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디모데 전서 2장 1절부터 7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서는 아주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땅에 있는 교회나 성도들의 책임의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가 세워지면은 교회가 가져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름을 받았으면은 그 부름에 어떤 사역이 있습니다. 그 사역은 도대체 그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전 세계적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지역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는 어떤 성별이나 어떤 계층을 어떤 그 사람이 직업을 뭘 가지고 있거나 그 사람의 신분이 높고 나쁜 이런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교회는 그 사역이 마땅히 열려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당시 에베소 교회는 두 가지 중요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유대인들이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설하시고 나서 만드시고 난 한참 후에 택하신 족속이라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족속이니까 우리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만 하나님이다. 우리만 하나님에 속한 자손이요 우리만 구원을 얻는다는 민족적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은 모든 사람의 교회에게는 모든 사람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열려져 있는 교회가 그럼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 그들을 향해서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부터 1절부터 7절까지가 네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뭘 해야 되죠? 기도해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도 안 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만 위해서도 안 되고 기도는 온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2절, 1절, 2절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특별히 선하고 잘나고 좀 똑똑하고 그럴듯하게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는 사람만 구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형편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물로, 속죄양으로, 대속물로, 속죄로 주셨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위한 그런 죽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특별히 자기가 선택했던 12명의 제자나 자기를 추종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만 위해서 죽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죄만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값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모든 사역이 전부 다 모든 사람을 향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또 다른 교회의 사역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교회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말씀이 6절 끝에서부터 7절까지에 나와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6절 끝에 보면 아주 굉장히 어렵고도 그리고 잘 알지 못할 만한 그런 말이 6절 끝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 딱 쓰여 있어요.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모르는 단어 혹시 있으세요? 기약이 있으면, 이르면은 증거할 것이라는 거죠. 때가 되면은 증거가 된다. 기약이 이른다는 것은 때가 되면은 증거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증거라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증거라는 말은, 증거라는 그 말 자체도 있고, 어떤 때는 증인이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또 어떤 데 보면은 순교자라고 하는 말로도 이 증거란 말이 사용됩니다. 그게 같은 다 단어인데 여기서는 증거라고 사용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증거라는 게 뭐냐? 이 증거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4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소원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 증거가 뭐냐? 바로 5절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6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죄로 주셨다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중보자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되셨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원을 원하셨던 증거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증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구원을 원하시는 분이고 구원을 드디어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증거란 말은 바로 그런 말로 쓰여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뜻으로 쓰여 있느냐 하면 바로 증인이라는 말이에요. 이 증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시는 길이었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는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전파하고 예수님을 알리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려드리는 그런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는 순교자까지 가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 이 증거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증거라는 말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신 그리스도가 증거요. 그 증거가 되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우리가 바로 증거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이런 말씀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때가 있다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가 뭐냐면 기약이 이르면 이런 거예요. 때가 되면은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아무 때나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려면 지금부터 한 4천년 전에 아브라함 때 오셨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3,500년 전에 있는 모세 시절에 오셨던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은 21세기 오늘날 이 뉴욕에 오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바로 그때 오셨어요. 그것이 왜 그랬냐? 하나님의 정하신 때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거 너무 좀 우리는, 아, 그 뭐, 때가 그렇지 않은 건데, 이 때라는 말,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때나 또는 그런 시기를 말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그 사건, 사건마다 정해 놓으신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때예요. 가장 적합한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던 때부터 그 때를 정해놓으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 우리가 기도하니까 아 이걸 내가 들어줘야 된다. 또는 예수님을 아 이거 세상이 너무 힘든데 예수를 보내야 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는 이미 다 작정되고 정해져 있는 건데 바로 그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성육신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오셨던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증거인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 된다는 그 복음을 선포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그 때가 바로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목사나 또는 뭐 집사님이나 권사님으로 세우고 교회에 우리 예수님의 교회에 성도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때가 있다는 거죠. 왜 이 일을 우리를 왜 세워주셨을까? 바로 지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때라는 단어가 여기에 보면은 기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약이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단 한 번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때가 있었고 바울에게는 어쩌면 그 당시가 자기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조차도 하나님의 때가 있었어요. 때는 복수니까 누구에게나 때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된 것은 바로 기약이 이르렀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이르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고 그래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증거인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자, 이렇게 바울 사도는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때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복음의 사역자로 자신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때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은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야 하고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은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을 오늘 말씀 7절에 보니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죠? 자, 첫째 뭐죠? 바울 사도가 자신을 어떤 사역자라고 얘기하나요? 첫째가 뭐죠? 자, 7절에 보면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전파하는 자로 자신을 세워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 또 세 번째는 뭐죠? 제일 끝에 보면 이방인의 스승으로 세워졌다. 자신의 사역이 그렇다. 자신이 해야 될 역할, 자신의 신분이, 사명이 여러분들은 뭘로 세워졌나요? 성도로 세워졌어요. 집사님으로도 세워지고 권사님으로도 세워졌어요. 어떤 분은 안수 집사님으로도 세워졌어요. 안수 집사님이 뭐는가? 바울 사도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때에 세 가지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 나는 세워졌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파하는 자. 그다음에 사도. 그리고 이방인의 선생, 스승으로 자신이 세워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한번 우리가 의미를 알아보죠. 전파하는 자라는 게 뭘까요? 그 당시에 전파하는 자라는 건 캐릭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세상에서 캐릭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전파하는 자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황제나 어떤 지방의 군주 왕이나 또는 로마 군대의 최고 사령관이 자신의 공식적인 명령이나 문서를 갖다가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면 그 사람이 그걸 가져가서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배달자, 전달자, 뭐 전령 이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전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전파하는 자를 많이 쓰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전파하는 자라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의 사명은 바로 복음 전파예요. 바울 자신이 바로 뭐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선포해야 될 사람으로서 전파하는 자로 자신은 세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서 바울 자신을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게 하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왜 보냈느냐 하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보냈다고 이런 고백을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하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9장 16절에 보면은 복음 전하는 자신을 갖다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복음 전하는 게 무슨 야 나는 복음 전하는 해야 되는데 하고 자랑할 일이고 그것이 무슨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건 마땅하고 당연히 어쩔 수 당연히 해야 될 부득불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세요? 이 9장 17절에 보면 만일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복음을 만약 안 전하는 일이 있다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 놀라운 자신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이런 투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 전파하는 자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울은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왕이나 군주나 사령관이 어떤 사람을 특별한 임무를 주어서 파견하고 보낸 사람.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받은 사람을 우리는 사도라고 해요. 사도의 역할은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사도의 역할이 뭐냐면 복음을 확정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복음이다, 무엇이 참된 진리의 복음이다 하는 것을 확정시키고 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확정하고 누가 복음을 향해서 대적하고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면 그 복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뭘 하냐? 그 복음을 온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자들이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그리스도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였어요. 그럼 사도는 아무나 될까요? 아 나도 사도, 아 나 이 안수집사에서 뭐 장로 이런 거 안 하고 사도 좀 한번 하고 싶은데 저 이사도를 좀 만들어주세요. 아사도를 만들자고 이사도를 좀 만들어주세요 하고 사도를 만든다 해서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도는 성경에 보니까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사도가 성경에 보면 우선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우리는 사도라고 불렀어요. 열두 제자를 거기다가 플러스 한 두세 명이 끼어들었어요. 열두 제자 외에 한 두 명 들어갔는데 누가 들어갔을까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 바울의 이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가 사도라는 명칭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열두 제자 외에 바울이나 야고보가 사도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누가 사도가 되어야 하는가? 유다가 배신을 하고 나니까 새로운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가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유다 대신에 어떤 사도를 선택하는 그런 투표를 하는 그런 사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거기에서 사도의 자격은 이런 게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역사적인 예수와 동행을 한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예수라는 건 뭐냐면 신으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구원자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류로 오신 그 예수의 삶 가운데서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열두 제자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이거나 또는 특별히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한 사람,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만난 사람들만 사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사도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집사님 사도 될 수 있어요? 예수님하고 함께 안 있었나요? 그러니까 사도는 이런 사람만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런 물리적인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사도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 특별히 성령께서 특별한 영감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건 사도들이 쓴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바울 사도가 성경을 썼죠. 베드로가 성경을 썼죠. 사도 요한이 성경을 썼죠. 야고보 사도가 성경을 썼죠. 이렇게 성경을 썼어요. 바로 특별한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사도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권위를 받고 있어요. 사도들에게만 그게 주어졌어요. 아무나 말씀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받은 자만이, 영감된 자만이 가르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대충 들어서 가르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건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이런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파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자신은 사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라는 말을 이렇게 바울이 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 좀 시끄러운 문제가 생겨요. 우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거짓 교사들, 가짜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대적을 합니다. 바울, 너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본 적이 없잖아. 그리고 예수님 부활할 때, 너는 예수님 부활할 때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잖아. 오히려 너는 예수를 믿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그런 박해자가 아니냐. 네가 무슨 사도냐? 넌 사도로서 인정할 수가 없다. 뭐 이렇게 대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바울사도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뭐라 그래? 참말이다. 거짓말이 아니야. 이건 진실한 거라. 거짓말이 아니라 진실한 거라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세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거짓말로 우기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막 강조해서 막 자랑하려고 나는 뭐 사도 맞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분명한 사도의식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간단한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연약한 사람들이, 가짜 선생들이 막 속이고 이러면서 자신이 전한 이 복음, 참된 복음을 받지를 않아요. 그것을 참 의심을 해요. 바울이 뭔데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할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정말일까? 하는 이런 흔들림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런 성도들이 동요되지 않고 정말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께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가르쳤던 진리의 그 복음을 갖다가 자신을 그대로 전하는 사도라는 것을, 그리고 주님께서는 직접 너는 이방인의 빛이 될 것이다,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본인은 사도로서 그런 신분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거짓말이 아니고 난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다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진정한 복음을 위해서 본인이 사도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날에 우리 신사도 운동, IHOP이라고 하는 데서, IHOP이라고 있죠. 그죠? 국제 기도의 집인가요? International House of Prayer? 뭐 국제 IHOP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가 목사님들이 다 사도가 돼버려요. 서로가 사도 하는데 이런 일은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사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자격 요건에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은 현실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사도가 되지 못하지만 그 사도들이 하셨던 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사도들이 하셨던 복음을 전하는 일이며, 우리가 복음을 가르치는 일이며, 그 사도적인 그런 뜻은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가 가르쳤던 말씀이 바로 오늘날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경을 믿고 따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적인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자신을 스승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스승.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건데, 스승. 이건 선생님. 말 그대로 교사예요. 교사, 선생님이라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당시의 교사들은 어떤 진리나 어떤 원리를 가르쳐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하고 그들이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하나님께서의 이 스승은 뭐 하느냐면 바로 구원의 믿음이 뭔가, 구원을 주시는 그 믿음의 진리는 무엇인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잘 다듬어서 성도를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스승이고 선생이 교회 안에 선생들이었어요. 실제로 그런 교회 선생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자신을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직책으로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스승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선생님은 바울사도는 자기가 선생은 선생인데 가르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인데 그냥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아니라 이방인의 스승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다. 스스로 이방인의 스승이다. 유대인의 스승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의 인류는 두 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한 사람은 유대인이거나 또 유대인이 아니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인류는 딱 둘밖에 안 나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너는 유대인이냐? 아,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구나. 유대인이 아니면 모두가 다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누구죠? 우리는 누구예요? 이방인들이요. 우리가 유대인 아니잖아요. 그럼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인데 바울 사도는 바로 자신이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의 선생이다, 스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이방인이란 말은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전 인류를 이방인이라고 하니까 자신은 모든 인류의 선생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는 이방인이란 다름 아닌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의 때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증인이 되었는데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신의 역할이 세 가지라는 것이에요. 전파하는 자로서, 사도로서, 그리고 이방인의 선생으로서 자신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울에게는 정말 바울은 이러한 사역을 하면서 바울은 어쩌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중요한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 자신은 자신에 대해서 매우 분명하고 뚜렷하고 확신에 찬 자기 의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것이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어요. 7절에 보면 그 말씀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러한 전파하는 자 사도요 스승이라고 하는 이런 데에 대한 소명의식이 있다는 거죠. 소명의식이 있다는 거죠. 소명의식이란 부름의 의식이에요. 그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뭐라고죠? 세움 받은 것을, 세움 입은 것을, 세움을 입은 것이라는 거죠. 세움을 입었다는 거죠. 자신이 전파하는 자 사도나 스승이 된 것은 세상이나 세상 사람들의 어떤 권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교회가 그 사람을 사도나 이렇게 세운 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주권적인 자기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바울을 특별히 선택을 해서 그를 세웠다는 이런 소명의식이 있다. 바울에게는 전 참 이런 것이 오늘날 이 필요한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소명의식이 아닌가 싶어요. 바울 자신은 자신이 스승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생각을 해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외모가 별로 아름답지도 않고 잘나지도 못한 그가 말도 어눌해가 바울은 말을 굉장히 더듬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 기록에 보면 바울은 말을 잘 못해요. 제가 바울 앞에 가면 바울은 주눅 들어서 제 앞에 말도 못하는 이건 제가 교만한데 그럴지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이 담대하고 당당해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세움을 입은 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선생이 되고 내가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랬다는 이 뚜렷한 소명의식이 대단한 것이죠. 여기에 나온 단어가 세움을 입은 것이라는 이 단어가 그걸 얘기해 주고 소명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에게 두 번째는 자기 정체, 자기 정체성, 자기 정체의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정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 말을 뭘로 증명할 수 있냐면 7절에 보니까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도가 아니라고 사도를 부정하고 사도일 수가 없다는 그러한 대적자들 안에서 이것이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 전파자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나는 사도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신 이방인을 가르치는 선생이다 하는 자신의 이 신분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요. 옛날에는 핍박자고 포행자였고 박해자였지만 이제는 자기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기는 전파하는 자고 사도고 선생이라는 이런 새로운 신분을 가졌다는 새로운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이 필요해요. 바울은 이게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확실한 그런 담대함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울에게 두 번째 자신이 말하는 정체의식이에요. 아까 소명, 하나님이 세웠다는 소명의식. 그 다음에 자신이 바로 그런 전파자 사도 스승이라는 그런 존재, 이 정체의식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 바울에게는 매우 충분한 사명의식과 목적의식이 있어요. 목적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오늘 그 말씀의 증명이 뭐냐면 7절 끝에 보면 믿음과 진리 안에서 자신이 바로 스승도 되고 전파하는 자도 되고 사도도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이 바울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든 이 사람은 바울이라는 사람은 분명한 자기가 사명 뭘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 자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 전파하는 자로서 그리고 사도로서 이방인의 스승으로 자기를 세우신 그 하나님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느냐? 자기가 그러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자신은 믿음과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 믿음과 진리 안에서 자신을 세워져야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로 믿음과 진리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여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신은 믿음과 진리를 가지고서 그러한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전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믿음과 진리를 가지고 그것의 사명감, 그것의 분명히 배워있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전하느냐는 거죠. 정말 믿음으로 전하는 것이네. 정말 그들이 진리로서, 진리의 사람으로서 전하느냐는 것이네. 바울 사도는 바로 자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과 진리 안에서 자신은 존재하고 있고 또 믿음과 진리 그것을 가지고 전달한다. 그럼 그가 전하는 것이 뭐겠어요?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과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가 전하는 것은 여러분 복 받으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행복하세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자식들 잘되고 가정이 잘되고 부모가 잘되고 사업이 잘되고 아 기분 좋아지고 컨디션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이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건 이런 목적의식이 분명하고 그 사역의식, 사명의식이 분명한 것이에요. 오늘 성도들에게도 바로 이런 동일한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뭐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직분이 없어도 좋아요.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잖아요. 그럼 성도로서 바로 이런 의식이 있느냐는 것이.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말씀 앞에서 저는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목사로서, 성도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만약 이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과연 나는 소명의식이 있는가? 과연 나는 정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아니 나는 정말 그런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을 한번 짚어보게 됩니다. 오늘 성도들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성도라면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선택한 자라는 그런 소명의식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집사님이 우리 권사님이 하나님이 부르시고 특별히 선택해서 세우신 그런 존재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누구예요? 성도예요. 하나님이 구별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해서 구별해 놓은 자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랑과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는, 뽑아놓은 사람들이, 구별한 사람들.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성도라고 하는 이런 정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습니까? 똑같아요. 세상에 가서 성도와 사람이 서 있으면 똑같다는 것이. 세상에서 군인하고 사람이 서 있는데 구분이 안 된다면 군인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군인은 절도에게, 가윤이와 제가 서 있으면 가윤이가 구별이 돼요. 군인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근데 성도라는 게, 성도가 세상하고 아무런 구별이 없다면 안 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야. 세 번째 뭐예요? 정말 우리 성도들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진리의 말씀과 이 참된 믿음을 전파하고 있는가 하면 자신의 목적의식이 뭐냐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는 것이. 오늘 말씀을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게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이 복음, 이 진리의 말씀은 반드시 전파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들이 사도였고 성도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서 전파했고, 그들은 가르치는 자로 가르쳤답니다. 그럼 오늘날 그 사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지금 바로 그 때가 지금이라고 한다면 그 사명을 감당할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이에요. 성도들이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2004년 7월 4일날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로 오늘 1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창립일이 2004년 7월 4일날. 어떻게 날짜, 그날이 주일이었는데 똑같이 오늘도 또 주일이네요.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자랑스러운 교회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정말 믿음과 진리 안에서 뭔가를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살아있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성도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때는 뭐예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그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할 그때가 바로 오늘이고, 그 살아야 될 주인공들이 바로 누구냐?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예요. 우리가 그런 사명과 그런 소명과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2장 1절에 보니까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교회에. 2장 7절에 보니까 교회에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소명의식, 사명의식, 정체의식,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오직 유일한 중보자 한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이 길을 여시고 자신의 목숨을 속전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진리를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다시 깨닫게 하는 놀라운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명의식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부르셔서 특별히 구별한 성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도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게으른 영혼을 일으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게을렀습니다. 한눈도 팝니다. 핑계도 됩니다. 적당적당하게 우리가 살았지만은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다시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주님께로 나아가서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택하시고 정하신 바로 이때에, 이 시기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 다시 깨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